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오로 사도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바오로를 해칠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다시 천인대장의 호의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날이 밝자 유다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그 음모에 가담한 자는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바오로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며 다른 최고의회 의원들과 함께 천인대장에게 가서 바오로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오로에 대한 로마의 그 보호구치 기간 동안 40명 그 이상의 광신적인 유다인들은 바오로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스스로를 저주하다라는 말 그대로 맹세라는 뜻, 그러니까 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저주하다, 파문하다라는 말이 스스로를 저주하다, 그래서 맹세를 어기면 자신들을 저주 아래 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히라버 아네테마티산이란 표현, 뭐 스스로를 저주하다, 그러니까 에아우토스까지 써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저주하다, 스스로를 저주하다, 맹세하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하자면 히라버 아나테마티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제 스스로를 저주하다라는 말, 맹세하다라는 말로 우리 번역이 되고 있네요. 성령의 이끄심 하에 복음을 전파, 확산하고자 하려던 제자들의 독실한 신신 깊은 단식과는 대조적으로 살인적인 분노가 동기화된 단식 행위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 어떤 일을 앞두고 유다인들이 사실은 뭐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유다인들이 신심행위 어떤 실천적 행위 중에 한 세 가지 자선단식 기도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설교 이후 반대명제가 나오고 나서 6장의 구체적인 그 메시아적 율법의 실천 행위, 깨달음에 대한 실천 행위로서 자선행위 단식, 숨은 일로 하라. 물론 그 기도가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의 중심이 주님의 기도가 이제 마태복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신심 단식 기도, 그 자선 단식 기도가 갑자기 그리스도교에서 실천 강조된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메시아적 율법으로 그 의미를 새롭게 해 드러낸 거죠. 예수님께서 담아주신 거죠. 숨은 일로 하라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단식, 기도, 자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숨은 일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에 지금 바오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유다인들에게 전통적인 신심행위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 자선단식 기도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단식의 의미, 그리스도교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소임이 시작될 때, 특히 이 소임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에서는 1장 8절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2차 선교행이나 1차 선교행을 시작할 무렵, 특히 1차 선교행을 시작할 때 시레이 안티오키아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 중에 두 명,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선발되어서 1차 선교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령을 기다리던 이들, 또 성령의 어떤 사명을 받고 출발하기 전 모두가 그 응답, 준비와 응답 과정에서 행했던 것이 단식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식하고 나서 안수하고 나서 떠났다. 그리고 1차 선교행을 마치며 선교지를 다시 돌고 나서 그때도 사도행전 14장 23절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이렇게 단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교의 선교사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제자들의 깊은 신심의 속으로 나온 단식과 대조적으로 지금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를 죽이기 위한 살인적 분노가 동기화된 단식 행위죠. 그래서 매우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극단적으로 자진해서 하는 절박한 말에서 음모자들은 바울에 관한 일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핑계 아래 그들에게 바울을 데려오게 하라고 천인대장에게 요구할 것을 최고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데려오는 과정에서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던 거죠. 그들이 결국 맹세를 깨게 되었는지 혹은 먹고 마시지 않아 굶거나 목말라 죽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뭐 그 결과에 대해서 루카가 뭐 이 매복이 실패했다는 것은 전하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루카가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간 그들의 이 음모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 매복 계획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바울은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를 천인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하였다. 수인 바오로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천인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심문하려는 것처럼 꾸며 내일 그를 최고의회로 데리고 내려오도록 천인대장님께 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오로를 치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천인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인대장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고 지시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16절에서 22절이죠. 자, 바오로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조카가 정확히 그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어떻게든지 하여 음모자들의 매복 계획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지금 루카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방법은 적대자들의 음모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이런 음모가 드러난 경우들이 많았어요. 9장 23절에서 25절 사도행전 그렇게 꽤 긴 기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보냈다. 사울의 회심 이후 유다인들이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했을 때 그 음모, 살해 음모가 미리 드러났죠. 그래서 탈출하는 장면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바구니에 실어서 성벽에 난 개구멍으로 그야말로 말마따나 내려보내서 통해서 탈출시키는 장면 또 구약성경에도 이런 어떤 사전 살해 음모 계획이 미리 알려져서 목숨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무엘기 상권 19장 1절에서 2절 사울이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무척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 우리가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지만 친구 다윗을 너무나 아꼈던 요나탄이 이 사실 아버지의 어떤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미리 발설해서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내는 이야기죠. 또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19절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간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대한 살해 음모 계획이었죠. 자, 이렇게 적대자들의 음모를 밝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받은 이들을 지키시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적 직무 갈릴레아 선교 때 그분께도 일어났던 것처럼 루카복음 4장 29절 30절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신 다음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빠져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이런 일이 루카에는 한 번 더 소개가 되죠.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바로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도 그 성전 정화 사건과 또 이어진 논쟁에서 거듭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과 논쟁에서 이기시잖아요. 이게 어쩌면 분노의 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터에 그 이스카리오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그들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상은 그래서 이런 위험 때문에 숨어 다니셨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요한복음 상은 그래요. 하느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가 완수할 때까지는 그 어떠한 해도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가 범죄 행위로 투옥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지금 보호구치하에 있잖아요. 그러기에 바울의 가족 친지들은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의 재치 있는 조카가 바울에게 음모자들의 매복 계획을 알리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펠릭스가 카이사리아 총독부에서 바울에 대해서 변론을 듣고 그 재판을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바울가 감옥에 비록 있지만 친지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를 않아요. 이게 뭐 특별히 당시 뭐 특은을 베풀었다기보다는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로 하자면 뭐 꼭 굳이 영치금만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뭐 면회적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선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필레몬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오네시모스를 곁에 두고 시종들게 하려고 하지만 이가 이전에 도망친 노예로서 원래 주인 그 필레몬의 소유다라는 것 때문에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대신 그가 어떤 피해를 주었던 오네시모스가 이제 신자가 되었으니 형제적 사랑으로 풀어주라, 형제로 대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오네시모스가 일단 주인 필레몬에게 해를 입히고 경제적인 어떤 해를 끼친 다음 도망을 쳐서 그 에파프라스가 있는, 그러니까 동양인이죠, 같은 고향 사람 에파프라스가 바오로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도망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바오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야말로 시종드는 사람, 아들처럼 여기려고 했으나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그 과정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필레몬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도행전의 끝부분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로마의 가택연금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영창,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과 접촉, 만남이 더 가능했던 거죠. 지금도 비록 예루살렘의 감옥이지만 그 뭐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는 어떤 감옥이겠죠. 외부 사람들과의 만남, 접촉, 어떤 물질적 지원 받는 것 충분히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사르의 총독부에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뇌물, 돈을 받아서 풀어주려고 했던 그런 물질적인 욕심도 있었다라는 것을 루카가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여기서는 그 천인대장이 그 바울에게 어느 정도 당시 법에 따라 관습적으로 또는 법에 의해서 보장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을 했고, 특히 친지들, 그 과정에 생질인 누이의 아들인 조카가 이렇게 미리 어떤 사전 유대인들의 매복 과 살인 계획을 알고 음모를 알고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자신을 보호 관리하던 백인 대장에게 다음 차례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연결시키는 거죠. 자기 조카를 만나게 해서 그 상관인 천인 대장에게 알리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천인 대장은 백인 대장 두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9시에 카이사리아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군사 200명에다 기병 70명과 경무장병 200명을 준비시켜라. 또 바오로를 펠릭스 총독께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신의 병영 진지 안에서 죄수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천인대장은 군사 200명과 함께 기병 70명과 경무장병 200명까지 더한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하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음모자들의 매복과 살인에 맞서며 바오로의 알림에 응답을 합니다. 뭐 바오로가 직접 알린 것이라기보단 조카가 만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들 병력은 바로 그날 밤에 집합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오로를 짐승들, 뭐 말이죠. 말들을 준비시켜 태워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5마일, 그러니까 한 104km 떨어진 카이사리아에 있는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히 보내라는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40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으로부터 바오로 한 사람을 보호해야만 하는 470명의 군병력의 사용이 어쩌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죠? 지금 매복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유다인들 40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오로를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병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좀 과한 것이 아닐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병력의 사용은 숫자적으로 40명과 470명 이런 숫자 물리적인 대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암살단의 폭력성이 잔인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얼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무서웠는가, 잔인했는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이것을 저지하려는 하려고 하는 의지, 막으려고 하는 의지를 구체적인 숫자에 나열 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암살단의 경우 소수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이 동참할 수도 있지만 마흔 명이면 굉장히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동원된 거죠. 또 이를 막기 위해서 470명이라는 숫자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잔인함과 그 폭력성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네요.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주었다.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인사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그들에게 살해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듣고 제가 부대를 거느리고 개입하여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자, 지금 루카는 천인대장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름이 제시가 되죠. 기원 후 52년부터 59년까지 유다 예루살렘 총독직을 수행한 펠릭스 총독에게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담은 공적 서한의 요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펠릭스 총독, 기원 후 26년에서 한 36년까지 총독직을 수행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본시오 빌라도의 후임자지요. 그래서 52년부터 59년까지 유다 예루살렘 총독을 수행합니다. 이 펠릭스는 로마의 자유민이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이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딸인 안토니아 미노르에 의해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러죠.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네로 황제의 절친한 친구로 그 영향력을 가진 자유민 팔라스와 동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팔라스의 힘을 빌어서 또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도 했던 인물이 이 펠릭스예요. 비록 그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펠릭스는 유다 사마리아 갈릴레아 베레아를 다스리는 총독의 베레아를 다스리는 총독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과 한 라틴어 비문을 보면 그가 안토니우스 펠릭스로 불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비스 요세푸스가 쓴 유다 고대사의 한 필사본에는 펠릭스가 클라우디우스 펠릭스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다른 곳에서 소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펠릭스가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총독 펠릭스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가 총독으로 재임한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52년에서 59년 또는 53년에서 60년 그 정도로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욱 펠릭스에 대해서 밝히기란 어려운 일이죠. 반면 루카는 적어도 적절한 문맥에서 이 펠릭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타키투스는 역사가 타키투스는 왕들이 죽고 통치력이 약화되자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인 기사나 자유민에게 로마 속주를 맡겼는데 바로 그중 한 명이 안토니우스 펠릭스였다라는 거예요. 이 자는 매우 잔인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욕망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펠릭스는 66년 로마에 저항하는 유다 백성의 봉기 사건, 제1차 유다 항쟁 사건에 책임이 사실 있죠. 그의 재임 기간 때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또 그가 유다인들을 자극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그 암살단 시카리오, 그죠? 시카리 교도들이 등장하게 돼요. 루카는 그를 펠릭스 헤게몬으로 소개하는데 헤게몬은 속주의 총독을 가리키는 일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헤게몬은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 되는 거죠. 당시의 총독을 히라보로 에피트로포스, 라틴어로는 이제 프로큐라토르라고 하죠. 그래서 히라보 정식 히라보대로 표현하자면 에피트로포스인데 일반적인 호칭으로 헤게몬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도 헤게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들과 내일 아침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못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기석 사도요한신부님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